오늘은 예수님처럼 찾아가야 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11월 16일을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절 온가족 초청예배로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분들과 같이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는 건데 누군가를 이렇게 초청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리게 한다는 게 참 쉬운 거는 아니죠. 그렇죠? 예.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뭐, 언뜻 와서, 아유, 뭐, 좋아요. 뭐, 이러면 괜찮은데, 뭐,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와봐라 하는 것도 말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가르쳐 어떤 시대냐? 이렇게 진단하신, 그 평가하신 그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여줄까요? 이 세대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무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러니까 이 세대가 지금 어떤 세대냐? 아이들이 친구들 있잖아요. 친한 친구들을 에게 가가지고 가서 이렇게 피리를 막 부르면은 신나게 하는 거뭐 이래가지고 뭐 거의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야. 또 반대로 너무 슬퍼가지고 눈물을 막 흘리는데도. 그런데도 그거에 대해서 어떤 반응도 하지 않는 게이 세대다. 예수님의 세대를 얘기했지만 사실은 오고 오는 세대, 지금의 세대도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지금 뭐 이렇게 뭘뭐 얘기하더라도 별로 반응하지 않는 세대.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는 괜히 잘못 말을 꺼냈다가 사이가 어색해지고 더안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뭐 이런 어떤 가족 또는 주변에 아는 사람들에게 교회 가자, 추수감사절 예배 같이 드리자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뭐 하자는 결국엔 얘긴데, 예, 하자는 얘긴데, 뭐 별로 이렇게 좀 반응 안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은 뭐 말하면은 귀뜸으로 듣는데 그걸 얘기해야 될까 하는 이런 어떤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왜 해야 됩니까?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예.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자들에게 찾아가셨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9장 10절 같이 한번 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인자는 뭐냐면은 한자라면 하나,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그건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냐? 무엇을 찾아야 따라합니다. 잃어버린 자. 다시 한번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자.
원래는 왔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랬는데, 어찌저찌해서 안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가리켜 잃어버렸다. 그 사람이 원래대로 주님이 하는 뜻대로 하면은 여자리에 와서 같이 이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예 어찌저찌해서 안 왔다. 그 사람을 가리켜 잃어버린 자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온게 그것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잃어버린 자가 스스로 이 와야 될 장소에 혼자는 못 온다라는 거예요. 이 혼자 오면은 좋겠죠. 예. 근데 사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멀리서도 듣고 우는 사람들이 차고 넘쳤어요. 그렇죠? 그래도 그 소문이 뭐 죽은 사람도 살렸더래, 뭐 나사로가 뭐 살았더래, 뭐 기적이 많더래 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와요. 가만히 있어도. 예. 그 솔로몬 시대에 지혜가 뛰어나다는 소문이 나니까 그냥 엄청난 금은 보화를 들고 그 먼 나라에 이 스바 여왕이 찾아왔잖아요. 예수님도 가만히 있으면 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찾아와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찾아가기를 원해요. 가서 반응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찾아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땅끝은 어디입니까?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하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꿈쩍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세대. 주님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와서 기적을 베풀어도 이게 꿈쩍하지 않고 뭘 얘기해도 예수님이 얘기해도 꿈쩍하지 않는 세대. 예, 그런 세대여도 예수님은 찾아서 갔다. 그리고 그게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고 너희도 그것을 하거라. 좀 뭐 그런 내용이죠. 그 이어령 교수라고, 예, 이화여대 이제 교수였고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낸 그 유명한 지성인이죠. 그 저술가의 책을 많이 쓰는 저술가고 이 시대에 아주 뭐 최고의 지성인이라 뭐 불렸던 사람인데 아주 철저한 무신론자라고 스스로 얘기해서 그런 많은 책들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이어령 교수가 그 철저한 무신론자가 예수를 믿게 돼서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 보니까 그 딸로 인하여서 이 아주 무신론자라고 철저히 믿었던 사람이 깨어진 거예요. 뭐 이러저러한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딸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자가 돌아온 거죠. 근데 이 이어령 교수가 예수를 믿게 되어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썼어요. 한 번씩 들어보시기도 하고 뭐 읽은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최근 제가 이제 그 책을 이제 다시 읽게 되면서 본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런 어떤 히스토리들 이야기들을 거기에다 어떤 그러니까 무신론자가 어떻게 바뀌느냐 물론 뭐 그 딸의 뭐 기적적인 일들도 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긴 한데 그런 그 스토리를 거기다 이제 적어 놓은 거예요. 절대 안 바뀔 것 같은 사람이 돌아오게 된 네, 그런 과정들. 근데 그 책 중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낙타도 인간처럼 눈물을 흘리느냐. 낙타도 인간처럼 눈물을 흘리느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질문이 그게 나와요. 결론은 뭐냐. 흘린다는 거예요. 아주 뭐 닭똥같이 아주 막 눈망울에 그 큰 눈에 눈물이 그냥 뚝뚝 흘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소 눈물 흘리고 뭐 동물 눈물 흘린다고 하는데 이 낙타가 흘리는 거 우리가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안 흘릴 것 같은데 아주 뚝뚝 흘리면서 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낙타가 어느 때 우느냐 그리고 왜 우느냐가 아주 그 극적이라는 거죠. 극적이라는 생각 외와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잘 알듯이 낙타는 이게 사막 지역에 아주 척박한 곳에 있죠.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그 생명 그 장치가 뭐 이렇게 갖고 있는 그 동물인데 등에 이게 물주머니가 있어서 그 뭐 이게 그 어떤 그 혹이 있고 바람을 막는 그 이게 아주 이게 속눈썹 이게 눈썹이 아주 엄청 길어가지고 그걸 이게 잘 맞게끔 아주 구조적으로 이렇게 태어났죠. 성격도 아주 특이하답니다. 프랑스 말에 낙타 같은 사람 하면은 어떤 뜻이냐?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라 욕하는 거랍니다. 에이 낙타 같은 인간. 그러면 아주 이기적 저밖에 모르고 뭐 이런 어떤 욕이라요. 그래서 실제로 낙타는 새끼를 낳고도 자기 새끼를 낳고도 그 모성애가 없는 이기적인 낙타가 있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낙타. 새끼가 굶주려 죽는데 자기 젖을 물릴 법도 하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하는 게 뭐 어떤 뭐 동물의 습성인데 아주 이기적이라 이게 젖을 물러니고 낙타를 발로 차서 내쫓아버려요. 그러면 결국 어미 버림받은 새끼 낙타는 불쌍하게 굶어 죽는답니다. 그래서 이 낙타 같은 인간아 그러면 아주 이기적이 자기밖에 모르는 뭐 이런 게 이제 낙타가 갖고 있는 습성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해결하는 방법이 몽골에 있대요. 몽골. 이 몽골은 어떻게 하느냐? 이 몽골 사람들이 이 마두금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해금 같이 생기는 그 줄 두 개 달린 그 있죠. 이게 징징 하는 것처럼 이런 거를 마두금이라는 거를 이 아주 그냥 낙타 그냥 이 모성애가 없어서 자기 새끼도 발차 버려서 죽이는 이 낙타에게 가서 그거를 마두금을 이렇게 울면은 이 낙타가 눈물을 그때 아주 그냥 뚝뚝 흘린다는 거예요. 한번 유튜브 영상 한번 봐보세요. 저 그거 보고 저도 놀랐어요. 정말 그래요. 모성애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마두금의 악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이게 슬픈 노래를 그 마두금 그 연주자가 노래도 불러주고 악기를 샥 치면은 모성애가 다시 돌아와서 그 새끼에게 젖을 물리고 그거를 그 자기 그 새끼를 기른다는 거예요. 예. 새끼가 굶겨 죽게 생긴 아주 이기적인 이 낙 타와 같은 이런 사람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변화되는 일이 바로 이 전도에 의해서 주님의 이 사랑의 메시지가 들려지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저 인간은 말해도 소용없어. 내가 수십 번 해도 소용없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그 메시지가 들려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마두금이 연주가 안 됐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마두금을 연주케 하고 그 마음을 움직여 그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대는 친구가 뭐라 하던 꿈쩍도 안 하는 세대입니다. 눈물이 흘리던지 슬퍼하던지 이 낙자처럼 이기주의자일지는 모르지만 주님은 그들을 향해 찾아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눈물을 흘리며 인생이 변화되는 것.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처럼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아주 이런 아주 예수님 찾아간 아주 대표적인 게 나와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남부, 중부, 북부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 바닷가가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요단강이 이렇게 쭉 흐르는데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남쪽을 뭐라 그랬냐면 유다라고 그랬어요. 남쪽을 유다, 남부를 유다, 중부를 사마리아, 북부를 갈릴리, 그 지역이에요. 북부 지역은 갈릴리. 근데 이 사람이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사마리아라고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 너무 극도로 혐오하고 싫어했어요. 그래서 말도 안 섞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중부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가지고 예, 이 남부의 유다에서 북부로 또는 북부에서 남부로 이렇게 갈 때는 어떻게 가느냐? 삥 돌아가요. 아예 만나기 싫어서. 예, 아이, 인간들 상종할 인간이 아니라고 봤어요. 그럼 왜 사마리아인들이 왜 상종할 인간이 아니냐? 뭘 그렇게 잘못했냐? 혈통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제 큰 나라가 아주 그냥 민족적으로 거기를 아주 혈통을 섞어놨어요. 그래서 그 혈통이 어떤 혈통이 되느냐? 유대 혈통이 아니라 예, 아주 잡족이 됐다. 잡족. 상종 못할 인간이 됐다라고 누가 여겼다고요? 네,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갈릴리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 그게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네. 아니 그러니까 아예 말을 안 섞어요. 예, 안 섞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 이 남쪽에서 갈릴리로 전도하러 이게 뭐 가야 될 일도 있었지만 지금 이 가운데인 사마리아를 거쳐가는데 누구를 만나려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려고 찾아가는 장면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갔더니 물 달라고 이렇게 해요. 물 좀 달라고. 아 근데 물 달라고 하면 여러분 같으면 뭐 기본적으로 어때요? 뭐 이렇게 주던가 좀 귀하면은 좀 쭈뼛하는가 뭐 그럴 수 있는데 아니 물 달라고 하는데 됐다 하는 얘기가 아니 당신 유대인은 아니냐고 아주 엄청 쌀쌀맞게 그래요. 근데 이 쌀쌀맞게 그럴 거를 다 이미 알고 있었죠. 그래도 찾아갔다. 나를 반기지 않을 것을 알며도 찾아가신 예수님. 예, 이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는 첫 번째 단계. 뭔 말 할지 다 알아요. 내가 가면 아 됐다고 할지 다 알아요. 그리고 사이도 안 좋아. 네. 그리고 찾아가서 그럼 뭐 했냐? 뭐 이미 보신 분은 아실 수 있겠지만 찾아가서 뭐 했냐면 4장 7절에 보니까 이거 한번 같이 한번 보죠. 좀 아까 봤던 내용인데 사마리아 여자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그 일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가 하는 일이 어떤지를 근황을 물은 거예요. 근황을. 뭐 보면 다 알죠. 물 기르는 거 뭐 몰라요. 다 아는 거죠. 그리고 말해봤자 아주 싫어할 거 다 알지만 어떻게 했어요? 가서 어떠냐라고 물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해야 될 첫 번째 말이 뭐냐면 그 사람에게 보자마자 너 뭐 우리가 예수님이 뭐 예수 천당 불신지요.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예수 앞에 나와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하고 있는 일 뭐 하세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하는 단계가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 뻔히 안 좋은 얘기하고 안 믿는 사람이니까 뻔히 하고 뭐 교회에 대해서 반감 있는 사람한테 예수 천당 무신지요. 너 그렇게 살단 지옥가.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그렇게 해야 할 때도 있겠지만 오늘 예수님의 방법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하냐 가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뭐 이런 거예요. 뭐예요? 그럼 왜 왔는지 느낌상으로 알아요. 느낌상. 예. 근데 이 얘기 저에게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다 묻어두고 뭐합니까? 라고 묻어뒀다. 그래서 하고 있는 그 일에 물어보는 것. 이게 예수님이 했던 첫 번째 일. 물 좀 주세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보면 다 알죠. 뭐 물 길는 거, 물 뽐이야 하는 건데도 예, 물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청하려고 할 때 이제 누군가 가족이든 누군가 이렇게 생각이 나면은 뭐 하고 있는가 안부를 묻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느닷없이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한 주간 잘 물어보고 아, 내가 얘기 몇 번 해봤어요. 소용없어요. 뭐 그러지 마십시다. 그러지 말고 내가 100번 얘기하고 10년 100년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갔던 것처럼 해보자고요. 해보자고요. 예. 이번 기회에 한번 해봅시다. 예.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한 방법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자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가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던 말이 옳도다. 계속 너에게 남편 다시시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은 사실 거짓말한 거예요. 남편이 없 왜 없어요? 없기는. 이 문맥상 보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다만 헤어지려고 해서 남편이 과거에 몇 명이었어요? 다섯 명. 지금도 참 쉽지 않은 건데 다섯 명이었는데 지금 여섯 번째 살고 있는데 그 사람하고도 헤어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자가 뭐래요? 나 남편 없어요. 아니, 말을 귀찮다 그 얘기죠. 아이 됐어요. 됐어요.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래요? 네 말이 옳도다. 옆 사람과 한번 해봅시다.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자, 옆사람 한번 시작.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맞장구를 쳐줬다는 거죠. 공감해줬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거짓말쟁이. 근데 이게 팩트예요.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다 들어도. 왜? 맞거든요. 나 우리가 그런 거 있어요. 나 거짓말은 못해. 나 거짓말은 사람 앞에서 아니 물론 거짓말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뻔히 거짓말이라는 거 알면서도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알아준 거죠. 너 이혼했지? 뭐 틀린 말 아니잖아. 너 이혼했지? 너 다섯 번 했지? 팩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말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이게 거짓말을 조장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 옆 사람과 한번 합시다. 그럴 수도 있지요. 시작. 그럴 수도 있지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겠어.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하면서 얼마나 속 내면을 숨기고 싶었겠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상처주는 말 하지 않게 지혜롭게 하라는 거야. 너 죄 많은 사람이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시간을 그렇게 엉망으로 보내고 있고 너 뭐 하는 거 제대로 된 적이 있냐. 사실 된 적은 한 번도 없다 하더라도 네, 그러지 말라는 거지. 예수님의 접근 방식은 위로와 공감이었어요. 비록 쏘아붙이는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가서 이렇게 해야 돼요. 요 안에 펑 터지면 이게 또 이게 이상한 말이 나오니까요. 결국 주님의 이 말은 그 여인을 변화시켜 준 거죠. 딱딱하게 굳어있던 무신론자가 변하여 예수님 앞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돌아온 것처럼 완전한 이기주의자 같은 낙타와 같은 절대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이 낙타의 모성애와 눈물을 마두금이 바뀌게 하는 것처럼 이 여인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이 여인이 바뀌어서 눈물을 나중에 이제 변화되는 게 나와요.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니까 아주 말문이 터져요. 말문이 터져. 그리고 아주 더 적극적이고 영적인 것에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고 이전에도 있었죠. 네, 요한복음 4장 20절 같이 볼까요? 자,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네,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이 이게 아주 공감의 말이고 예수 천당 불신 좀 돌아와라 회개하라 막 이러질 않았는데 스스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죠. 4장 25절 자 같이 있습니다. 예 같이 있습니다. 여자가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느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다.
이 깨달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다.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간 거지.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 전하는 자로 바뀌어요. 예. 4장 39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 전한 게 아니라 누가 전해서 믿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전해서 믿은 거예요. 그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고 그 사마리아의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난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11월 16일 추수감사절 온가족 초청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가가게 하시고 그와 관심을 갖는 말을 하게 하시고 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전화하게 하시고 이야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분들 중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갑자기 막 다가가면 또 뭔 꿍꿍이가 있나 하고 안 하던 거 하면 갑자기 이상해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번 기회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가갈 때 마음의 문이 열려서 낙타가 변하여 이렇게 눈물을 흘린 것처럼 이어령이 변하여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와 같은 기적의 은혜가 우리 가족에게 임하고 우리 주변 사람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신 그 주님이 하신 이 공감의 마음을 달라 관심을 갖게 하고 지혜롭게 전하게 할라 다가가 말을 할 때 사마리아 여인이 바뀌어진 것처럼 이번에 그와 같은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주시는 좋은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